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겁니다. 이런 거에 정직해져야 되는데 막 또 이런 파트 있잖아요. 은사 파트, 능력 파트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는 척 하고 싶어. 우리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 학교를 통해서 뭘 자꾸만 하게 되냐면 내면 성찰이 일어납니다. 내면 성찰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고 내 모습은 그게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인정해버리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지름길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하셔야 밖에 나가서 계속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으시면서 난 아니야 하고 딱 닫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3년 학교 다니셔도 안 변하세요. 그것만 아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시리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의 형식으로 만든 게 뭐냐면 저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어느 시기에 주어졌어요? 광야 시작 전, 광야 시작. 자, 어디? 잠깐만,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왔었는데 여기에서 1, 2, 3 어디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사지선다요. 아무거나 때려맞춰봐. 3번 2번 어느 거일 것 같아요? 1 3번이에요. 3번 왜? 광야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 여정의 이정표의 역할, 너희는 이 길로 걸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준 게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그 율법, 두 돌판에 쓴 율법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라는 때문 그 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신 것보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백성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날과 사는 날이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들었지요. 위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 전 그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위경 중에 말씀을 딱 보내줘서 그 말씀이 그 상황을 정리하거나 그 상황 가운데 평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먹었던 많이 정말 읊조리고 주야로 읊조리고 그 양식을 먹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경 중에 오게 돼 있어요. 위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시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여튼 이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면 머릿속에 이것들이 딱 잡혀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이게 내면에서 자꾸 일어나야 돼요. 읽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딱 왔어요. 어쩌다가 하나가 왔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어쩌다가 하나가 온 건 나한테 제일 합당하고 좋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과 같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했을 때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땐 성령이 역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라는 행위를 했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초청하고 내주하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춰져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고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역사서 선지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어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갔던 그 모든 일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낸 것이 뭐냐면 역사서와 선지서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읽어낸 것이 이 네비임이에요. 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내가 선지자다 일어나는 시기에는 말씀의 방향이 어그러질 때예요.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방의 선지자들 뿐이죠. 자기 말이 옳다라는 선지자 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쫓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분별해내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한은 자, 여러분들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역기능이라는 건 하나님 의존적이 아니라 사람 의존적인 형태예요.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쪽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저쪽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 장래일이 궁금해서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존적이라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미래의 일들 가르쳐주고 장래의 일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가르쳐주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의 장래의 결과는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형통하지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지요? 믿습니까? 믿으면 슬퍼하지 말아요. 믿으면 낙심치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낙심하죠. 왜? 왜냐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정지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무기력합니까? 왜 내가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전과 같지 않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대신해서 내 안에서 일으킬 만한 모든 일들을 다 일으킬 수 있도록 판을 벌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판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 나일 뿐이에요. 뭐를 원하기 때문에? 발악하고 발악을 원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마저도 안 주실까봐, 하나님 나는 소유의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태의 복을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상태의 복을 주세요. 이러지만 참 밑바닥에 읽어내지 못한 내 무의식 안에는 소유의 복 꼭 주셔야 돼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난 지금 믿음이 상태의 복을 원해야 되지만 내 믿음은 정말 소유의 복이 자꾸 이거를 가져야 상태의 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밖에 안 돼요. 정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상태의 복을 소원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소유의 복이 너무 갈급해서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직함이 기도가 돼야 하나님도 나를 무엇을 도울까가 진정성 있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유의 복을 내가 정말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욕심을 탁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소유의 복을 타낼 만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나 믿음 좋잖아요. 나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 예배 드리고 나 헌금도 드리고 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의 복을 주셔야 돼요. 결국은 원하는 게 소유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후를 잘 감지하십시오. 그러십시다. 자, 41분인데요. 나오세요. 진도 안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이거 더 중요해요. 이 GIM 스쿨은요, 꼭 요 타임이 있습니다.
저기 체조 시간입니다. 저기 점심 드시고 좀 추우세요?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되게 추운데 괜찮으세요? 추우세요? 밖에 되게 따뜻하던데 추우니까 열이 나게 하겠는데요. 자, 어깨 좀 돌려주세요. 어깨를 막 시원하게 하나 둘 열나게. 지금 이 시간에 잠을 다 깨셔야 오후 강의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허리도 좀 이렇게 쫙 펴주시고요. 손을 진짜 이렇게 깍지 끼셔서 위로 쫙. 네,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깍지 끼셔서 천천히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보세요. 아, 하고 하나 둘 셋 넷. 시원하다. 또 제자리에서 반대로 오른쪽으로도 또 가시고 또 이렇게 뒤로도 돌아보세요. 뒤로도. 뒷사람이 보이나 안 보이나. 시원하세요? 자, 이제 짝지를 찾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렸다. 짝지 등 두드려주기. 자, 저기 마사지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어깨인지 허리인지 등인지. 우리 전도사님은 누가 해드려야 되나? 시원하게 좀 해드리세요. 쑥쑥쑥쑥. 네. 저기 위에. 네, 반대로. 반대로도 하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 예, 네. 저기 손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손가락도 필기 많이 하시지요? 백지가 빽빽하게 쓰여지셨어요. 여백이 아직 안 그러셨으면 뭘 써야 되는지 몰라서 백지가 그대로 있으신 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쓸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하시고 이렇게 손 이렇게 오므리셔서 손끝으로 머리 좀 이렇게 쳐주시면요. 머릿속이 되게 시원해요. 이 목 뒤도 해주시고요. 톡톡톡톡 팔도 해주시고 되셨어요? 좀 시원해지셨어요? 잠도 좀 쫓으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5분만 간단하게 뭐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셔서요. 나눠볼게요. 저는 저기 김경란 집사이고 지금 GIM에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섬기는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만난 거는 1998년이었고요.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때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아 이혼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이제 남편이랑 겉으로 봉합돼서 행복한 척 하면서 99년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별로 안 행복했고요. 그러다 2004년이 돼서 이제 전도사님이 중보기도 스쿨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그러셔서 이제 저는 그때 사는 지역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기관에 전도사님도 공부를 배우셨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 부산에서 하게 돼서 2004년부터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보기도 스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빵집이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좀 배워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면 빵집이 잘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빵집은 여전히 안 됐고 그래도 궁금해서 전도사님을 가끔 볼 때마다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묻기만 하면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았어요. 자매 하나님 앞에 좀 있어요. 자매 하나님 앞에 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때는 많이 안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저는 이제 돌아서서 부산 내려가면서 늘 마음속에 한결같은 대답은 저분이 날 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냐하면요. 그때 제가 정말로 하루에 한 시간씩 중보기도 스쿨 오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는 거 기본으로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맞춰놓고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했고 그냥 기도한 거 아니고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성대 결절이 올 정도였고요. 방언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도하다 오바이트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빵집이 안 됐기 때문에 새벽에도 기도했고 가게 문 닫고 아는 집사님 따라 지하 교회 들어가서 철야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자매 하나님 앞에 좀 있어요 그러시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이 날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제 반 이상 무시하고 전 열심히 중보기도학교 다녔는데 이제 빵집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있게 됐고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빵집이 망하고 2007년부터 저에게 새로운 중보기도 학교 시간이 왔어요. 이제 빵집 안 하고 이제 전도사님 사역을 도우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중보기도 스쿨을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2007년, 2008년, 2009년이 되면서 그때 자매 하나님 앞에 좀 있으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게 무슨 뜻인지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지만 좀 전에 가나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필요한 것들을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했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 마음을 풍선에다 비유하면 완전 바람이 빵빵하게 찬 풍선이 하나님하고 정반대 상관없는 곳에서 막 열심히 돌다가 이제 2007년부터는 빵집도 망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기도밖에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바람이 다 빠진 풍선이 아무데도 못 가고 딱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2007년부터 계속 다니면서 아, 정말 내 중심이 보였고 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또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온 게 올해 2012년 1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직장 관계로 해외에 근무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딸은 또 서울 쪽으로 대학을 오게 됐고, 그래서 저만 부산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외국으로, 딸아이는 서울로. 저 혼자 부산에 있을 수는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이제 은혜 가운데 딸아이랑 같이 서울로 오게 돼서 1월 1일 날 서울로 이사를 했고, 1월 2일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전도사님 빼고 전도사님의 한 95% 제가 강의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수업을 다 제가 같이 섬겨드리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 정말 새롭게 깨닫고 있는 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내면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대상 말씀을 저에게 올해 초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럼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지요. 그리고 저는 늘 세부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나서부터 올해는 정말 이 직면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제 내면의 것들을 이제는 숨은 의도까지 이렇게 드러내서 그거를 이제 건강하게 교정해 주시려고, 고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그러니까 손길들이 저에게 오니까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너무나 기쁘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중고기도 학교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소망이 생긴 건, 아, 지금은 제 마음이요, 이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렇게 바람이, 풍선이 바람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다 안 묶어놔도 그냥 안 날아가고 하나님 앞에 좀 있어 보려고 이제 그런 풍선인 것 같은데, 이제 마음에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건강한 롤모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했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건강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역마다 같이 스쿨을 이렇게 다니면서 행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이제 오늘 대구에 처음 오신, 스쿨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전에 하시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는 정말 맛보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 번도 지루하다거나, 저거 저번에 하셨던 거 이런 거 없이요. 그러니까 하셨던 예화도 새로운 각도에서 또 풀어주시고, 또 적용시켜주시고, 또 세세히 펴주시고 해서 너무 많은 도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오시면 정말 좋겠고, 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분 아니라 제가 지방에서 다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종자처럼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묻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 계속 부르심에 대한 확인들을 했는데, 절대로 추종을 하거나 우상화시키거나 맹목적으로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정말 기름 부음이 있었고 깨닫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변했고, 그것 때문에 그 열매들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너무 행복하게 변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또 배우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기 와서는 좀 여유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막 100명 이상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근데 오늘은 좀 되게 이렇게 왜 좀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통장은 우리 집사님이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GIM에서는, 네 군데의 미자립 교회를 지금 돕고 있고요. 네 명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등록금을 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소량의 어떤 강의료를 빼고는 나머지 모두가 플로잉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 가지고 저 사람 배불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땅은요, 저 길바닥에 나앉아 봤거든요. 그리고 내 집이 없이 또 내 거가 없이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는 있을 때 없을 때 마음의 상태가 문제지. 없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 있을 때도 불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면 세상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장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좀 닉네임을 붙여본다면 장수 배출소예요. 장군이라 그러면 또 높아지실까 봐. 장수 배출소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길이 없고, 그죠? 광야에는 길이 없고 노예의 신분에서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의 이름은 자유로예요. 자유로 가보셨어요? 저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자, 판문점에 가는 서울에서 판문점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이름을 자유로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길로 가십시오 하고 길을 가르쳐주는데 그 길의 이름이 자유로예요. 모든 노예에 있었을 때의 속박과 시름과 또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로 갈 수 있는 길의 안내 표지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또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길을 따라갈 때에 이 손을 놓지만 않으면 발이 부르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붙든 그 손을 놓지만 않으면 이 길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길이 이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길을 놓치면 불뱀이 있는 곳으로 가고 전갈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그 손길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진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의 시가 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토라 찬양시예요. 1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저 말씀이죠?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가장 즐거워 하는 사람이 진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도 들어갑시다. 이 페이지. 개인 기도와 소그룹의 기도는 병행되어지면 훨씬 더 유익하다. 기도팀에서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묵상책이나 공통으로 같은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공통적인 내용의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얻은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나눌 때 개인의 묵상은 갑절 이상의 효과를 내어 다른 지체의 삶을 공유하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게 뭐냐면 기도, 개인 기도와 소그룹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만남부터 여러분들하고 더 깊이 이루어질 건데 개인 기도와 소그룹 기도는 개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개인 기도 혼자만 하는 이 개인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배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좀 개발하고 싶어하고 자기 어떤 영성을 조금 더 부풀리고 싶어하는 개인 기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나 이 능력이나 은사에 치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소그룹 기도에 딱 들어가면 관계 훈련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이 인격이고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영성, 은사와 능력에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는 정직한 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술이 필요하고 관계 맺기가 필요해요. 자, 이제 이거는 소그룹 중보기도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나의 친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얼굴을 맞대면에서 본다 안 본다? 나의 친구는 얼굴을 보지요. 그럼 어느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요한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 순종의 믿음이 일어나는 곳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막 얘기하는 언어의 자리도 아니고 기도의 자리는 생각의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의지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명하는지 듣고 그 명하는 것에 순종하려는 의지의 자리예요. 마음의 자리예요.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허탄한 기도를 하시는 거고 또 중언부언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묵상의 순서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굉장히 간단한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기도면 끝나요. 자, 그래서 잠깐의 기도이지만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다음이 안 나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여기에 있는 고백처럼 잠깐의 기도이지만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잠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두 번째, 기도 후에 오늘 선택한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몇 번 정도 읽느냐면 다섯 번 정도를 읽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읽기. 첫 번째는 그냥 쑥 하고 대충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기는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세 번째, 강조된 문장이나 주제 단어를 찾기. 네 번째, 적용문 찾기. 그러니까 적용할 곳을 찾기. 다섯 번째, 암송과 기도. 한 번에 읽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다섯 번 정도로 읽는데 처음에는 대충 눈으로 후, 아, 이런 글이 있구나. 두 번째는 그 중에 주제 단어나 내용 파악,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딱 하고 세 번째는 나는 이 글이 참 좋네? 아, 이게 나는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네 하고 줄을 딱 끊어요. 긋고 나서 그것에서 그러면 이 글에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할 게 뭐지? 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가져와서 자신을 먼저 비추어보는 작업. 이걸 뭐라 그래요? 직면이라고 그래요.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 어떤 게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제가 한 번씩 다 불러드릴게요. 따라야 할 모범. 자, 자백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들.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 세 개, 혹은 네 개, 많게는 다섯 개가 다 떠오르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사실은 하루 종일 바쁘시죠? 바빠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다니기는 다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할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물며 교회 와서도 할 일이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또 미리미리 해놔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거나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것들을 묵상하거나 주님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떤 메시지인지 받으려고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모든 분주함과 모든 복잡함을 떠나서 가만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평소에 절대로 떠올리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모습 옆에 있는 내 모습을 반영해서 보는 시간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 습관 있죠? 호다닥!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끄집어 나와요. 나오는데 알기는 다 알아. 알기는 하는데 그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는 내가 그걸 뽑아놨어요? 너무 분주해서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주야로 구구구구구구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가?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그 지금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가? 오늘 그 주신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지? 내가 그 시간에 뭘 적용하려고 그랬지?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눕는 시간까지 난 여러분들의 마라에 쓴 것 같은, 여러분들의 쓴 것 같은 생수에 내 강에 뿜어져야 돼서 배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들이 단물로 변할 것을 저는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쓴물 같은 그 모든 것들, 두려움과 속박과 슬픔과 눌림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단물로 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은 나에게 조금만 쓰러지려고 그러면 또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고, 조금만 잊어버려서 마음이 불안해지면 또 그 말씀을 생각해서 붙잡게 하고, 이러는 것들의 역사가 실제로 묵상이에요. 근데 얼마나 따로따로 잘 살아요. 국밥 따로처럼. 여러분 국밥 따로 아세요? 따로 국밥? 자, 그래서 묵상은 정확히 이거는 빨간표를 해도 되고요. 묵상은 자세히 읽기다. 묵상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아까 이야기한 다섯 가지 것들 있잖아요. 자백해야 될 죄가 뭐지? 적용해야 할 죄는 적용점이 뭐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뭐지? 또 내가 취해야 할 약속들이 뭐지? 내가 따라야 될 모범들이 뭐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뭐라고요? 읊조린다 그러죠. 자, 읊조린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아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읊조림이 있고, 또 하나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읊조림이 있냐면, 여러분 사자를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어요? 사자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하시는 보셨어요? 꽉! 꽉! 이러죠? 그 하루 종일 그러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뭔가 사자는 무서워. 꽉! 이러는데. 비둘기는 구구구구구 하는 게 너무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꽉! 이러는 게 뭐냐면, 묵상과 기도가 제대로 됐을 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만나, 우리가 읊조리는 그 소리에 떠나갑니다. 도망칩니다. 사자의 읊조림 같아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비둘기 같은 우리의 모습을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일이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안 신나. 신나세요? 기운이 없으세요? 내가 이게 3년 만에 와가지고 그런지 대구 분들이 기운이 없어졌어. 정말 기운이 없어졌어. 이 일 어쩜 좋아? 예? 차분해진 거예요? 첫날이라서? 예? 짓눌려서? 예? 짓눌려서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하고 교감을 참 많이 하고, 저 첫날이지만 저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제가 막 뭐 체면 차리고 여러분들을 막 잘 가르쳐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용감한 담대한 그러한 용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제가 이 학교를 10년 정도 하면서요, 중간에는요 두려움도 있었고 쫓기는 마음도 있었고 또 뭐라 그러냐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면 전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전화라 그러면 전 전화면 끝이에요. 제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의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만나는 이 시간만큼은, 저는요 이 시간만큼은 흘러가는 시간이 이게 황금알 같은 시간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을 졸게도 하실 수 없고 주무시게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도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지속하고 반복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다 이해는 하지만 못하는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순종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순종을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은 여러분 뽑기예요. 달달달달달달. 그나마 복과 쳐서 하나라도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복기세요. 근데 복기 싫다고 다음부터 오지 말고 그러지 말고 더 복을 사람 많이 데리고 오세요. 뽑겨야 돼요. 조금 어느 정도는. 저도 끊임없이 제 심령을 제가 스스로 뽑다가 어느 날 평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영원까지 하려나 보다 이랬었어요. 지금도 뽑아요. 뽑는데 덜 뽑기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뽑기면 좋은 일이 또 있어. 이게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뽑기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내가 뽑기다가 이런 상태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뽑기면 뽑겨서 결론이 나고 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갈수록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행복해져요. 그리고 세상이 날 어떻게 못해. 세상이 나를 감당을 못해. 왜냐하면 야 너 싫어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소리 들으면 죽을 것 같았어. 네가 왜 날 싫어해 이러고 하고. 그런데 허! 하나님 제가 나 싫어한대요. 너 고쳐. 네 고치면 되지. 아니면 쟤 고쳐줄게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 제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제가요, 심도 높은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집사님, 집사님, 난 집사님의 그런 면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고 얘기 잘해요. 그러면 너무 놀래요. 자기는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심도 높은 이야기를 하자고 일일일일 좀 와봐요. 여기 좀 앉아봐요. 집사님 그거 왜 그러는데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는 집사님이 정말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니 저는 그거 이해 못해요. 집사님 그거 고치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고쳐야 되는데? 하고 막 이제 어떤 때는 싸움도 돼요. 싸움이 되는데 그런 다음에 그 집사님 나 안 봐.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 집사님 이뻐. 미워서 한 일이 아니야. 이뻐. 그래서요 그 집사님 다음에 만났을 때 난 집사님 이뻐 그러면 거짓말이래. 아니야. 1년 정도 두고 봐봐. 내가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나 집사님 이뻐. 이쁘니까 얘기해 준 거야. 이러면 1년 정도 지나니까 나 진짜 이뻐하는지 알겠대요. 사람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자기 자리를 돌아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산과 바다 나무, 새,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자리에 다 있었죠.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사이가 좋았어요. 자, 사이가 좋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사이가 있는데 너무 밀착된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어야 돼 딱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 옆에 그 어떤 것 옆에 어떤 사이를 두고 좋게 지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이가 좋다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다는 얘기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산에서는 이 샬롬이 전체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해와 달, 산과 들, 바다와 육지 가운데는 와가, 과가 사람과 남자와 여자 이렇게 와, 엔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창조 때의 에덴에서는 비분리 전치사였어요. 하나로 통일되었더라.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려 하게 하심이라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에덴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사이가 좋게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비분리, 분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근데 죄는 분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켰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모든 해와 달, 산과 들, 바다와 육지 이 가운데 있는 전치사는 분리 전치사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일어났고 신분차별이 일어났고 성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신분 없었어요. 인종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면서 분리되어지면서 차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회복으로 가는 우리 예수 믿고 회복으로 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인종의 회복, 차별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은 지수가 만약에 사이 지수가 30이면 하나님과의 30인데 이렇게 40이 될 수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샬롬 지수가 40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30일 때 인간과 30입니다. 하나님하고 15인데 인간하고 20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샬롬을 유지하고 이것만큼 관계에서 우리는 그 샬롬 지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100%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착각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자리. 그런데 혼자 보기 힘들으니까 소그룹 기도에 들어가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들을 수 있는 정직한 소그룹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게 어디? 집이요, 집. 애들이 다 얘기하잖아. 엄마는 예배에 가가지고 은혜만 받고 오면 꼭 우리들한테 성질 내더라. 이런. 은혜 잘 받고 와서 맨날 우리들한테 화내더라. 엄마 예수 믿지 마. 그게 정직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직한 반응을 할 때 또 그래. 네가 알기는 뭘 알아. 잖아요. 그런데 또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랬는데 진리만 충만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오늘 큐티 했니? 너 오늘 지정한 말씀 읽었어? 너 기도는 했니? 너 기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나서 그 좋은 신앙의 모범이죠. 사실은 그런 모습은 자녀들한테 좋은 신앙의 모범인데 그게 일관성 있게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 괜찮아. 근데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울 때 보면 애들이 그 신앙의 모습보다 이중적인 걸 더 판단해요. 그래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본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이 사역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하고 청소년 사역하는데요. 걔네들이요.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때 제일 그들이 고민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빠, 엄마예요. 그런데 걔네 엄마, 아빠는 둘째가라면 서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엄마가 사역을 다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책 읽으면 알지만 아버지 부재잖아. 아버지 부재. 우리 남편이 요새도 맨날 얘기해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내 부재의 시간은 3년인데 지금까지 부재인 줄 안다고. 우리 남편 부재의 시간은 3년이에요. 제 부재의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리고 전 다음 주에 목사가 되잖아요.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가정에서 엄마가 목사가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저희 자녀라고 안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고 사과할 걸 사과하고 엄마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끊임없이 보게 하는 데까지도 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가봅시다. 어디로? 서울에 올라가시면 자유로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본문의 내용과 연결하여서 성경 저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가도 살펴봐야 하고 저자의 의도에 따라 그 본문에서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의적인 해석은 자 성경 그러니까 묵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자의적인 해석일지라도 분별을 그 소그룹 안에 인도자들이 분별을 해주고 야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하고 소그룹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사역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지도 몰라요. 사역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성경신학적인 기반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적으로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신학적인 주석을 꼭 봐야 되고 관주성경이나 이 모든 자료들을 전부 습득한 다음에 본인의 것들을 적용하고 묵상한 것들을 나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 자 씨뿌리는 비유 같은 걸 얘기해 볼게요. 실제 씨뿌리는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 정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그 당시의 저자와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은 그 옥토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 밭은 아무리 그곳에 가서 말씀을 뿌려주고 서라도 그 마음밭이 가시가 되고 돌짝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원의 씨앗을 뿌려줘도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은 너희들과 같은 밭이야. 그러나 나머지 뿌리고 받아들이고 내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학적인 받침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가시밭이야. 이미 있잖아.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은 무슨 밭이요?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결실을 내야 된다요. 30배, 60배, 100배. 말씀이 떨어져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길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을. 기경을 어떻게 해요?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닌 이 밭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씨앗이 딱 떨어졌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나는 길가야, 길가. 길가는 아니요. 이미 길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만약에 큐티를 나누다가 이제 어떤 오류들이 있냐면 묵상의 오류들이 당신은 가시밭이야. 응? 여기 봐봐봐. 이 밭이 자기네. 응. 자기는 그 가시 없애야 돼. 그 도친 가시 그거 다 없애야 돼. 이러면 오류에 오류. 물론 마음이 껄끄한 걸 상징적으로 표현으로 내가 정말 마음이 가시밭 같아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마음이 참 가시밭 같아 돌짝밭 같아 이럴 수는 있지만 성경의 진리로 이 말씀되어지는 그 묵상 안에 있는 건 이미 나는 옥토인데 기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경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앞뒤 말씀이 조화가 막 이루어져서 분명히 나오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 저자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이 내가 스스로 그냥 말씀을 자의적으로 가져와서 내가 그냥 뿌리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말씀을 뿌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반해서는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돌짝밭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성경 신학적인 기반이 있어지는 게 훨씬 좋다요.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앞과 뒤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날의 묵상을 한다면 더 유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을 주는 부분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유익합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동이나 지혜를 그때그때 적어놓는 습관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그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일한 은혜뿐 아니라 몇 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한 감동의 말씀은 몇 년이 지나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네,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동이나 지혜를 그때그때 적어놓는 습관이에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동이나 지혜를 그때그때 적어놓는 습관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 제가요, 어느 날에 막 뭐를 적어 놨어요. 어떤 걸 적어 놨냐면, 제가 성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전에는요, 별명이 지성소 집사였어요. 지성소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다. 너무 많은 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뚝 뛰어버렸네요. 처음 보신 분. 저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 중태신앙이에요. 중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중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아직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애들을 쫓아서 친구들을 쫓아서 은혜 받으러 다니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대충 그런 것들이 좋아서 해고 다녔는데 결혼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서 제가 기도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게 레위기였어요. 레위기의 성막과 회막의 안에 있는 그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지성소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그림과 이 환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그 지성소의 것들이 막 은혜가 되는데 어느 장면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렇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성령의 조명이 팍 켜있는 왼쪽에 있는 성소 안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분향단을 지나서 에봇이 에봇 밑에 있는 이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허리에 끈을 묶어요. 끈을 묶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딸랑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거룩을 힘입어 깨끗게 되지 못한 제사장은 죽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오면 아직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구나. 이게 아까 어디로 확 뒤집혀졌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에봇의 방울소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방울소리가 들리고 있어.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방울소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속에 확 빨려 들어가서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방울소리가 울려나는 걸 들을 때에 하나님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데 제 고백이 그거였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사를 받고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분들이에요. 아마도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종일토록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밤에 잠들어 눕는 그 시간까지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에봇의 그 방울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어도 괜찮은 곳입니다. 세상은 조금 서러워도 괜찮은 곳입니다. 정말 이전에 일찍이 그런 능력을 얻었다 그러면 제가 허허거리고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자, 다섯 번째, 묵상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내면의 죄와 깨달은 죄에 대하여 자백한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이에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몇 가지씩 생각나는 것만큼 점진적이에요. 자, 이기심과 정욕, 자아분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면이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백한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회개를 참 잘 생각해냈어 이럴 수 있는데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여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마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세 번째,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생기게 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따라야 할 규범들과 윤리들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런 마음, 그리스도도 닮아가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똑같이 죄를 저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인 줄 아세요. 한 번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대답이 제일 좋습니다. 믿음 좋고 싶은 마음은 우리 가득해요. 근데 실제로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아주 좋을 때도 있어요. 너무 두려울 때. 그런데 믿음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 안 날 때. 이것들이 하루 종일 복합적으로 밀가루 반죽하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반죽되어 있죠. 여기서 나가서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정직하게. 여기서는 온종일 기억할 것 같죠? 나가면서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저 꽃 좀 봐! 하고 잃어버려요. 집에 가서 뭐 해야지? 하고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기도와 묵상의 습관은 그러면서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시죠? 됩니다. 안 해봐서 모르시지. 제가 장담합니다. 됩니다. 어떤 사람 얼굴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꽃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자동차를 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네 번째,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믿음으로 굳건해진 심령은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지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자, 하나 팁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말씀 묵상을 끝내고도 두려운 마음이 지속될 때에는 다시 묻는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상황이나 상처 등을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를게요. 말씀 묵상을 끝내고도 두려운 마음이 지속될 때에는 다시 묻는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근거가 되는 상황이나 상처 등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때에는 묵상과 기도와 개인 기도와 소그룹의 기도를 배우시지만 2단계로 올라가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의 내면에 있는 것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의 병든 자아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장애, 인격 장애라고 그러죠. 이 장애를 관찰하고 역기능을 관찰하고 역기능의 과정에 흐르는 영향력을 관찰하고 그것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게 2단계고요. 3단계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예언적 선포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용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경적 선포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경적 선포를 이 안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실습이 있지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구절을 몇 장 몇 절 쓰는 게 아니라 암송 구절을 써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빈 여백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경을 암송한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몇 장 몇 절 하고 그 내용을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부터 써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중간쯤 외우는 거 말고 또 커닝하시면 안 돼요. 성경책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나와서 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또 누구든 나와서 시키실까 봐 저 순천에서는 그럼 나 안 온대. 어이 그래서 참 무섭다 그랬어. 그리고 암송을 했다는 구절을 꼭 나중에 성경과 대치해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했는지. 메이비. 아마도 몇 개 안 될 거예요. 10개 이내일걸요? 얼마나 찢어진 신문인지 아시겠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기는 하시는데요. 대부분 우리의 성정은 비슷합니다. 정말 온전하게 암송구절이 우리 안에 있어서 탁탁 나오는 사람 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과 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날 그날 조금이라도 암송을 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적으로 되어지면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시면 해줄 수도 없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 구절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저기에서는 제가 뭐 얘기했어요? 아, 십보라의 피난 편이다. 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는 척하고 넘어갔죠? 자, 십보라의 당신은 피난 편이다. 이랬어요. 이해하세요? 말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신 분? 이해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풀어주시면 괜찮지만 보통 개인적으로 혼자서 묵상을 할 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시포라가 함께 무슨 길을 떠나는 길이었냐면 모세에게 사명을 이미 주신 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모세가 무엇을 해야 돼요?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사명 중에 있는데 그와 함께 가는 공동체 중에 구별된 사람이 하나가 없었어요.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할례라는 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예요. 그래서 네가 네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못하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에 있는 수백만이 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보라가 지혜로운 아내죠. 그걸 알고 아들의 할례를 탁 해서 표피를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당신은 정녕 내 피난편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베어서 피를 내지 않으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꼭 할례를 했어야 됐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많지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려고 애를 써보고 주석책을 찾아보고 이런 요즘에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는 요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통큰 통독이라고 있어요. 통큰 통독이라는 책이 이따만한 책이 하나 백과사진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요. 뭐 이것저것 뭐 없는 거 없는 거 다 써 있어요 그냥. 자, 세 번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거기다 쓰세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거.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는 척하고 쑥 하고 넘어가요? 몰라, 다른 사람도 다 모르는데 뭐 이거 그냥 넘어가지 이러죠? 좀 정직해 봐요. 네. 네. 저도 그랬거든요. 모르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좀 아는 척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도 책을 찾아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 사람들이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연구해보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소그룹이 정말 좋다예요. 소그룹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바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네 번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른 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한 분이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이거를 앞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기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요. 무슨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게 틀릴까 봐 수치감이 제일 싫대요. 이러한 장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시면서 이 학교에 들어온 만큼 이것하고 내가 참 많이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싸우셔야 합니다. 나누는 것에 장애가 있으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냐면 사람들이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수준의 것들을 잘 발라서 그 정도만 나누게 돼요. 수치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린 거기서 거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토리 기재기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서 이곳에선 뭐든지 여기서는 실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습해 보고 나도 내 어떤 영적인 수준을 여기에서 정직하게 아, 난 이쯤 왔구나. 나는 여기쯤 왔구나. 이걸 그냥 확인하는 거지. 어우, 쟤는 저기쯤 왔어요. 이거 절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먼저 간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그 뒤에 가는 사람은 나 좀 끌고 가주세요 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고. 지금 그거 하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하고 그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별로 이름을 해가지고 이 명찰을 드리고 명찰에 스티커도 붙여드려서 같은 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 조에 네 명 정도가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조가 되면 이 되도록이면 같은 교회 분들끼리 모아 드릴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교회들끼리 또 모으셔도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같은 교회끼리 모아드리는 이유는 같은 교회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의 성향에서 한 1학기까지 그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참 좋은 효과가 일어나면 그대로 가고요. 다음 학기에 너무 교회끼리 너무 꼴똘 뭉쳐가지고 이상하게 변한다 이러면 다음 학기에 확 떠버릴 겁니다. 아셨죠?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요 제일 저기예요. 권위가 있어요. 제 마음대로는 하는데요. 여러분 안 시키고 마음 안 다치고 정말 좋게 여러분들하고 잘 배우고 가고 싶어요. 자, 오늘하고 다음번 두 번째까지는 이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 파트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저 좋거든요. 그런데 말씀 묵상은 익숙치 않은, 보통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것을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같이 나누고 이러는 일들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강의보다는 이 묵상 강의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강의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들어도 또 빠진 게 있고 오류되는 게 있고 또 빠지고 또 들어도 또 오류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시편 1편을 했잖아요. 2주 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데 시편 2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 아닌 숙제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정도는 시편 2편을 묵상하고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2주 후니까 한 달 후면 이런 숙제 안 시키는데요. 2주 후기 때문에 이제 2주 후에 만나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주 후에 만날 때는 시편 2편을 묵상해 오시고 여기 오는 이 다섯 가지 이 나한테 약점 내지는 단점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말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후의 시간에는 뭘 얘기했냐면 지금 토라와 네비임과 케티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약의 말씀, 이것은 지혜롭게 그 길을 잘 따라가라. 여기는 비판적으로 읽어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이 토라를 따라서 따라가야지 너희가 자유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삐뚤삐뚤 걸으면서 걸을 수도 있고 휘청휘청 걸을 수도 있고 그 길에서 정말 발이 부르칠 수도 있고 발이 진흙탕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주야로 묵상하고 가는 이 길에는 예수님의 손,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이 있습니다. 발이 부르터서 아프고 무릎이 까져서 힘들고 수렁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지는 그러한 비참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주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노래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노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를 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비참했던 때는 기도를 못하고 힘들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시댁에 들어가서 힘들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제일 괴로웠을 땐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짓, 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이 정말 신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제일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잘 가리고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면을 성찰하고 성찰하고 깊이 성찰케 하시면서 내 안에서 밝혀낸 건 나는 절대로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니구나. 다른 사람보다 멋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나. 저는 저희 남편을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저를 바람피고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겉의 모습으로는 정말 용서하고 받아들인 모습을 15년 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깊이를 더하시고 넓이를 더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네 남편보다 더러워.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보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없었던 저희 남편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칠 뿐이라면 그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가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라서 고매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호세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매이 되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탕하고 음란한 자기 아내 고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호세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면을 성찰하고 기도해서 내가 어떤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아노 좀 쳐주세요.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1학기 동안에는 기도 사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한 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한 후에 2학기 때 들어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도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1학기 때는 그것으로 마칠 텐데요. 자, 여기다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그것들을 보아가면서 힘든 세상을 이겨내기에는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앞에서는 위로만 받고 싶고 안위만 받고 싶고 사랑만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내 권위를 인정받고 싶고 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잘했다 칭찬만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옆에 있는 내 가족들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려고 내 가족들도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꿔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내 내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빛 앞에서 변해가는 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